예,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낭독했습니다. 이 말씀은 보통 교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제목으로 불리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가서 보시면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들을 하셨는가 하나하나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이네 명의 기록자에 의해서 다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본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네 명의 복음서 저자가 네 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처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신 일을 기록한 그 사건,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이건 네 번이나 기록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생애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네 복음서에 모든 게다 기록된 건 흔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할애를 하셔서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자라나신 그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그 갈릴리 사역을 맨 마지막으로 완성하신 그 일이 바로 여기 오늘 일어난 오병이어의 이제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팔레스타인 땅의 이 지도를 가서 보시면 밑에 유대 지방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있고, 갈릴리가 있고, 그 위로 두로와 시돈이 있고, 그 위에 맨 위쪽에, 오른쪽에 가시면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역시 유대에 속한 그런 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사역을 모든 걸 마치시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의 믿음 고백이 이루어졌던 저 위에 맨 위에 있던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올라가셨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면서 마지막 한 6개월 정도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 이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이제 9절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맨 마지막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되냐? 심지어 불신자 같은 불신자에 지나지 않는 이 헤롯 같은 이런 사람도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내게 들리느냐?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게 될 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일어나야,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의 이 기적 사건은 지금 헤롯이 여기 9절에 묻는 말, 뭐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지금 묻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요 뒤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헤롯이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바로 그분이다. 이런 걸 기억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아시고 직접 12명의 사도들을 임명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이제 예수님 이제 이 땅에서 승천하시고 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며 심지어 마귀들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일을 직접 해보도록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사도들이 나가서 직접 그 일을 행하는 모습이 여기 9장 1절에서 이제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일이 끝난 이후에 10절 가서 보니까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그분께 아뢰매 그분께서 그들을 데리고 은밀히 벳세다라는 도시에 속한 외딴 곳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기 벳세다가 나오는데 벳세다는 여러분 지도 이제 나중에 가서 보시면 저 위에 요르단강이 흐릅니다. 요르단강이 흐르면서 이쪽에 갈릴리 호수가 이제 만들어져요. 그 요르단강과 갈릴리 호수가 만나는 바로 요 꼭대기 여기 북쪽에서 바로 요르단강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벳세다예요. 그래서 벳세다는 강을 끼고 왼쪽 오른쪽을 다 벳세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벳세다는 오른쪽에 있는, 그래서 그 강의 왼쪽에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던 그런 가버나움이란 도시가 있고, 거기서 한 13km 이렇게 떨어진 곳, 그쪽에 벳세다라고 하는데, 벳세다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벳세다라고 하는 도시에 속한 외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나가서 얼마 동안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 이제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좀 휴식을 취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하시고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외딴 곳으로 가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사역을 하다가 사람이기 때문에 휴식을 취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예, 그냥 내리 달리는 게 아니라 달리다가 휴식을 취해야도 될 때도 있구나. 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도 일을 하는 가운데 자기 몸을 혹사시킨 건 좋은데, 예, 쓸데없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혹사시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쉬었다가 다시 해야 그래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거지. 끝까지 해야 되겠다. 여기 가서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도 휴식을 허락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건강한 육체 안에 건강한 영과 혼이 거할 수 있는 거다. 예수님 그걸 아시고 우리 제자들에게 휴식을 지금 취하라고 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열심히 사역을 해서 이들에게 휴식을 주려고 했는데 문제가 누구에게 있냐?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아마 배를 타고 그리고 여기 벳세다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게 됐는데, 이 제자들과 예수님 가게 됐는데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 거리가 얼마쯤 되냐? 13km 된다 그래요. 도보로 13km니까 우리 어른 같으면 한 3시간이나 4시간을 걸어서, 그래서 예수님께로 이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왜 나왔냐? 아무리 힘들고 휴식이 필요해도 예수님은 받아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서 그래도 좀 이렇게 한적한 곳을 지금 나아갔는데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 제자들의 태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으니 조금 좀 휴식 취하고 그러고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것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이랑 우리를 받아주실 거다 하고 지금 나오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복음서 이렇게 가서 보시면 제자들의 태도와 예수님의 태도가 많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걸볼수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힘들고 휴식을 필요한 그런 시점에라도 사람들이 오면 예수님 받아주세요. 근데 이상하게 제자들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쉬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오면 짜증을 내요. 누가복음 18장 15절 가서 보니까 또 어떤 일이 기록이 돼 있냐? 예수님이 좀 쓰다듬어 주실 것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려왔다면, 어린아이들을 데려왔어요. 그 예수님이 쓰다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축복해 주면,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 데려왔다고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말씀하시며 이들을 다 받아들여서 아이들 하나하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신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상당히 좀 마음이 찔렸어요. 나도 죽도록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의 한 사람인데 이거 하는 가운데 성도나 누가 이렇게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좀 나눠야 되겠다 하는데 문꽝 닫고, 제가 오늘 좀 피곤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한 적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힘들어도 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거,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고 하셔도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거나 이렇게 해서 좀 이야기도 나누고자 하고 그러면 어떻게 환영해서 받아들여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 여러분에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왜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이 사람들이 13km나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왔어요. 그렇죠? 애들까지 지금 다 데리고 와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갖고 온그 빵이 있잖아요. 그 빵은 누가 갖고 왔어요? 한 소년이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도 13km를 지금 걸어서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가서 보니까 이들의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은 그런 상태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이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이 목자가 없는 상태로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회당이 있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갈망이 채워지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받아들이셨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듯이 여기 불쌍히 여겼다는 그 말, 그리스말 그 어원이 뭐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맞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을 딱 봤을 때 이들의 그 영적인 곤고함이 너무나 큰 것을 아시고 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아픔을 가지고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받아주셨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그분을 따라오매. 그분께서 첫째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영접했단 말이에요. 환영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병 고침을 받아야 할 자들을 고치시더라. 이 말씀 이후에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육적인 그 필요에 따라 배고픔을 만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빵을 먹이시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첫째,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받아들였냐?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다 받아들인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좋은 단어가 뭐냐? 누구든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영어로 whosoever,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 나아오려고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받아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주시고는 예수님께서 이들의 다른 모든 것들을 만족시켜 주시기 전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이들에게 설명해 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통치가 개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또 지금과 같이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왕국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회개의 말씀과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인격이 변화가 돼서 삶의 하나님을 높이는 성화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다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가운데 병 고침을 받아야 할 자들의 병을 예수님께서 물리적인 것과 같은 그 병들을 고쳐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병,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도움을 받기 원하는 때 하나님의 왕좌 앞에 언제라도 나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렇게 병을 다 고쳐주신 가운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래 있는 동안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그런 상태가 됐어요. 너무나 배가 고픈 이런 상태가 될 때, 이 사람들의 육신의 필요, 영적인 필요, 이 모든 것들을 만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기 가서 보니까 이들 모두가 다 먹고 충분히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를 걷었다고 하니,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이 모든 물리적인 그런 모든 필요, 재정적인 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남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심지어 육적인 필요까지 채워주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성경에 나타난 그런 기적, 예수님의 그 기적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또 가장 중요한 그런 기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먼저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냐?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근본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가 만든 창조물을 불쌍히 여기시는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 아시죠? 이 자식이 말을 안 듣고 회초리를 치고 그러고 나면 부모가 그러고 난 다음에 울잖아요. 왜 그래요? 불쌍하니까. 아이가 잘못하니까 회초리를 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다른 건내 자식이니까 불쌍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거든 창세기 21장 말씀을 한번 가셔서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제 창세기가 시작이 되는 가운데 쭉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가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된 그 부분이 창세기 21장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씨가 생기지 않으니까 결국 자기 아내 사라의 그 요청에 따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갖기 위해서 하가를 첩으로 취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86세가 됐을 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14년 지나는 동안에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태어났는데 지금 또 하나 아들 이스마엘은 14살이 됐는데 이 14살 된이형 이스마엘이 지금 갓 태어난 이삭을 희롱하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사라가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근심을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사라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번 주에 제게 좋은 가정을 이루는 이러한 그 모토 뭐 비슷한 거를 저한테 이제 보내줬더라고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해서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모든 일에서 아내 말을 들어라. 그게 첫 번째예요. 자매님이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규칙이 뭐냐?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닌 것 같으면 내 뺨을 한대 때리고 1번 규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규칙에 따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뭐래 내 아내 말을 들으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아내 말대로 이 이스마엘과 하가를 내쫓는 그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어려운 일이겠어요. 내쫓는 그런 일이 생겨 물한 빵하고 물한 부대 줘서 내쫓았어요. 그게 하가리 지금 내쫓겼어요. 이게 뭐 광야에서 헤매는데 빵다 먹고 물이 다 떨어지니까 하가리 엉엉 우는 그런 대목이 그 안에 나오고 이스마엘도 뭐 결국 엄마 옆에서 울지 않았겠어요? 거기 성경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들에게 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그런 심정이 들어있는 그 말씀이 이 안에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마엘이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건 사실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 공중에 있는 새, 이 모든 짐승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아래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지난 몇달 동안 텔레비전 뉴스 이렇게 가끔 보면 저기 충청도 이런데 댐이 다 마르고 해서 그냥 이 땅이 쩍쩍 갈라진 거다 보셨죠? 여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자, 여기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그런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니 우리 여자들하고 아이들까지 하면 적어도 만 명이 넘는 그런 무리가 지금 13km를 지금 쫓아온 거예요, 걸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하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하고 지금 쫓아온 거예요. 이게 쫓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말씀이 좋아서 어떻게 했어? 밥 먹는 것도 지금 잊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육신적인 지금 필요가 지금 생기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지도 않는 자들에게도 보편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빠져서 먹는 것도 다 잊어버리다가 배고픔을 당한 이 사람들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여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온 이 사람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님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침례교회 또 킹제임 성경을 들고 말씀을 추구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때 여기 이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정신적인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빌립과 제자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죠? 가서 보니까 14절에 있는 대로 남자만 5천 명이다. 그러니 적어도 만명 이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슬을 다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이 필요합니다. 1데나리온은 건장한 남자가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얘기해서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얼마가 필요하냐? 2천만 원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5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2만 명쯤을 먹인다고 생각하시면 1000만 원, 2000만 원어치 빵을 사야 하나 이 사람들 먹일 텐데, 그 돈이 지금 어디가 있고 그 빵을 어디 가서 사옵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외에는 더 없사오니 이것 갖고 택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온 백성을 위해 2천만 원어치 음식을 사지 않고서는 할수 없으니 결국 뭐예요? 보내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내야 되지.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13절에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해라. 우리 교회가 주어 먹게 해야 돼요.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주어서 영이 갈급한 사람들이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기 사랑 침례교회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기근을 당한 사람들에게 먹여서 그들이 배부를 수 있도록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안드레가 나타나서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이 빵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며칠 전에, 지난주에 제가 광주에 갔는데, 광주에 순천에서 오신 한 형제님이 있더라고요. 그 형제님 사업장 이름이 오병이어 농산이에요. 오병이어 농산. 오늘 아마 혹시 이 설교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설교하고 딱 맞는 그런 제목으로 농산물을 파시더라고요. 자, 빵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일을 해야 되는데 자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 자원이 부족하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돈은 하나도 없고, 그렇죠? 사람들은 모여야 될 텐데 한 푼도 없잖아요, 교회 돈이. 저와 우리 많은 이 형제 자매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세워주죠. 이게 기적이잖아요. 우리 아무 일원도 없는데 지금 22억짜리 지금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일은 해야 될 텐데 안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 보잘것없는 여기 빵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로 어떻게 해요? 2만 명이 먹는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 자체가 뭐 크고 훌륭하게 된 것이 아니고 시작 자체는 미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2만 명이 먹고도 충분히 남아 열두 바구니를 거두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일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초대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보잘것없는 어부 이런 사람 12명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고 거기 지금 모여있는 마가의 달 앞에 모여있는 사람이 120명쯤 됐는데 세상의 지위나 뭐 재산 이런 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사람들 12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복음으로 보내시고 여러분이 역사를 한번 보세요. 뭐예요?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로 온 세상의 역사가 지금 굴러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하나님 일을 하기 원한다. 어떻게 해요?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우리 것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적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50명씩 무리지어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그들을 다 앉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질서가 있게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배가 고파요. 빵을 나눠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냥 막 질서 없이 무질서로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빵을 나눠주시기 전에 50명씩 떼를 지어 먼저 앉게 해라 해서 제자들이 앉히고 나니까 드디어 지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전에 정돈된 삶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정돈이 돼 있는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삶이 정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우선순위가 뭔지를 지금 모르고 지금 앉아 있는 거니까 삶을 질서 있게 정돈하셔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일을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삶을 정돈하고 질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일이 있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질서 있게 행하셔야 돼요. 자,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면 어떻게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그 사람들의 간구와 그 사람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만족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질서 있게 살아야 된다. 규모 있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상식 있게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은 귀중한 하나님이 이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일을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그분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취하사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그것들을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사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그들이 먹고 다 배를 채우고는 2만 명이 다 배를 꽉꽉 채운 거예요. 다 배불리 먹고는 자기들의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 거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뭐라고 했어요? 축복 기도를 하시고 그 빵을 떼었다 그렇게 됐어요. 그 빵을 떼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하늘을 우러러 보셨을까?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일어나는 이 일은 이것은 이 땅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거를 잊으면 안 된다. 미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됐다. 이 목사나 뭐 우리가 뭐 이만큼 한 거 있겠죠. 근데 이게 먼저 나오면 하나님의 일은 흥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물을 물을 주고 심기도 하고 막 가꾸기도 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신 그 목적이 뭐냐? 이 모든 것이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그 아버지에게서 온다는 그 사실 너희가 인지를 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첫 번째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빵을 축복을 하시고 어떻게 빵을 떼었다 그랬어요. 우리말로는 이거 어쩔 수 없이 빵을 떼었다 그랬는데 영어로는 브레이크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빵이 부서지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것이 부서지니까, 부서지, 온전히 남아있으면, 한 알의 밀이 그냥 그대로 썩지 않고 죽지 않으면, 한알 그대로 있거니와, 이것이 파에 묻혀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부서져야 된다는 겁니다. 한 소년이 자기가 먹을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희생물로 내놓았어요. 예수님의 손에 이게 들리니까 이게 어떻게 돼? 부서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서지니까 어떻게 돼요? 적어도 만명 이상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누가복음 7장에서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오는 그런 것을 살펴봤어요. 옥합, 알라베스터 박스라고 하는 설화석고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통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건한 1년치 봉급의 이 향료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담겨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떻게 돼? 옥합이 깨져야, 그렇죠? 그래야 향기가 발산이 되고, 옥합이 부서져야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이걸 뿌려서 예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고 뭘 한다고 할 때, 내 자신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내어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뭔가 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픔과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한 소년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 배가 찢어지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지금 겪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이걸 감수하고 이걸 내놓게 될 때, 예수님의 손 안에서 그빵 조각이 부서져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영대역 성경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우리에게 성경을 준 틴데일이라는 사람의 그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틴데일은 1494년에서 1536년까지 영국에서 살았던 성경 번역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킹제임 성경, 이 킹제임 성경에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의 70%, 80%가 거의 그대로 틴데일 성경을 옮겨왔다 할 정도로 이 킹제임 성경에 막대한 영향을 준 이와 같은 사람이 틴데일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가운데 이 카톨릭 종교 지도자가 틴데일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이란 필요 없어. 보통 사람들이 읽도록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사람들이 필요라는 것은 단지 교황뿐입니다. 교황의 법 없이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법 없이 사는 게 훨씬 낫소이다 하고 틴데일에게 이야기할 때 틴데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의분이 생겨서 무엇하고 대답하느냐? 나는 교황과 그의 모든 법에 도전하며, 만일 하나님께서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앞으로 몇년 내에 쟁기를 끄는 소년이 교황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수 있도록 내가 그런 성경을 내겠습니다. 근데 그런 성경 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돼? 부서지고 깨지는 아픔이 있어야 그런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영국에 살 수가 없어서 독일, 벨기에 등을 떠돌아다니면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 틴데일 제가 어제 우리 킷바이블 사이트에 틴데일 영화가 있어서 제가 거기 이제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한번 틴데일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위인전을 읽듯이 한번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삶을 저도 이렇게 틴데일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이게 성경 번역자로 지금부터 한 500년 뒤에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머릿속에 여기 히브리 말, 그리스 말이 있으면 이 말을, 그 말의 단어가 여러 개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단어를 무슨 뜻으로 주었을까? 이거를 내가 어떻게 영국 사람들이 이해해서 교황보다 더 많이 일반 쟁기 끄는 소년이 더 많이 성경을 알수 있는 이런 성경으로 말씀, 이 머릿속에 평생도록 그 사명을 가지고 잠잘 때에도, 그리고 일어나서도 밥 먹을 때에도 이 성경을 올바로 번역해야 돼. 이런 신념을 가지고 평생 사는 가운데 이 틴데일 성경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틴데일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광 받았습니까? 하나도 영광 받지 못했어요. 영국의 왕이 그를 잡아다가 결국은 벨기에에서 화형대에 그를 세워서 결국은 화형대에 이슬로 사라지는 그와 같은 아픔을 이 사람이 겪게 됐어요. 이런 아픔 속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부서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을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크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 한번 가서 고린도전서 10장 가서 보기, 11장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가서 보니까 주의 만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1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떼는 거예요. 브레이크 했단 말이에요. 여기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일으킬 때 그 빵을 부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빵을 부수시고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너희로에 찢긴, 너희로에 부서진 내 몸이니, 다 브레이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해라. 너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니, 상속 언약의 피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빵과 이 포도주스 이걸 먹으면서 나의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생명의 빵으로 오셔서 부서지는 그런 아픔을 겪고 구원의 모든 걸 완성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왕좌 앞으로 들어가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틴데일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 킹제임스 성경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은 틴데일 성경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틴데일이 고민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빵처럼 부서지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럼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그렇죠? 개혁성경 믿음의 주의 원조, 이런 거 잘못된 번역이에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 우리 신약성경의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만드신, 우리 예수님 만드신 창시자, 오서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끝내신 분, 완성자, 피니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어떻게 했느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셨다. 무슨 얘기예요? 몸이 쪼개질 때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시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올바른 삶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몸이 부서지는 희생 이걸 이루시면서 뭘 세우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의 내 교회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희생 가운데 세워지고 예수님 희생 이후에 사도 바울과 많은 제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내 교회가 지금 이 시간 여기 소래포구의 사랑 침례교회까지 전달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신약 성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성도예요. 예수님께서 몸이 부서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빵을 부수시면서 희생이 있어야 쪼개져야 그래야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가 한번 이 시간에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내 몸이 쪼개지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가, 내 몸을. 골로새서 3장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이제는 하늘에 애착을 두고 하늘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모든 것 주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고 이 희생이 있어야 사람들을 살릴 수 있구나. 우리 교회 그거 하려고 모인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우리 교회. 물론, 먼저 내가 살아야죠. 물론, 내가 사는데, 나 사는 것으로 끝나면 소용없고, 그거는 1년 정도 하고 끝내야 되는 교회예요. 내가 사는데 사는 목적이 뭐예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교회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남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교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존재 목적이 뭐냐? 우리가 먼저 살아야 돼요. 맞습니다. 내가 산 이후에 남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남을 살리기 위해선 내가 부서져야 된다. 내가 부서져야 된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 섬기고,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들을 섬기게 될 때, 이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기적이, 여기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처럼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부순 거예요.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건 누가 합니까? 제자들이 하는 거죠.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 우리 사람이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부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가서 보니까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해?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다. 이 모든 것 떼어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까지는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거를 직접 들고 가서 50명씩 앉아 있는 그 무리에게 이걸 가져다 주는 건 누가예요? 제자들이 했단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명이 지금 제자가 있습니다. 빵이 5개, 물고기가 2마리예요. 이걸 지금 나눴으면 한 제자가 가진 건 빵이 어떻게 돼요? 반 조각도 안 되는 걸 받았을 거 아니에요. 물고기는 6분의 1 되는 거, 요 조그만 거. 애가 물고기를 가져왔으니 이만한 걸 갖고 왔을 리가 없고, 요만한 걸 지금 갖고 왔는데, 그거를 6분의 1씩 나누면 요만큼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제자들 한 사람 먹기에도 부족한 그런 양이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걸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 놓게 될 때, 17절에 그들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빵 조각을 넘치도록 거두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남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냐? 이런 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배불리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배부르게 해줄 수 있다. 내가 그와 같은 통로로 쓰여야 되겠다는 그 사람들의 간절한 욕구가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의 욕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르신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흥과 이런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랑 침례교회에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기 왜 사랑 침례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가? 정말 내가 배부르고 그 이후에는 남들도 배부르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신 것 같으네.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없으면은 이제부터 가지시면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거 뭐냐? 과거에 못한 거는 다 잊어버리고, 저 앞에 있는 하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푯대를 향해 밀치고 나가면 돼. 뒤에 건다 잊어버리고. 제가 묻겠습니다. 나를 배부르게 하는 그 양식, 그건 나도 먹고, 내가 먼저 배부른 이후에 남들을 배부르게 했다는 그런 심정으로 이 교회에 오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내가 먼저 배부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수 있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쓸수 있도록 내 자신을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요약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은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목자 없는 양들 같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것 같은 그 아픔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실 때, 그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가 흥황하고 하나님이 온전히 보존해 주신 킹제임 성경 말씀이 이 한국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다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아픔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물질을 내어놓고 최선을 다하게 될 때,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한국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런 심정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둘째는 또뭘 기억해야 되냐? 문제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 문제가 기회구나 생각을 하시고 이 기회를 잘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사는 가운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육신의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아이들 속썩이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저도 생깁니다. 다 생기는 거예요. 이때마다 이것이 기회가 되는 그런 찬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우리의 것을 내놓고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오늘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고 맨 끝에서는 모두 하세요. 육신의 피로도 예수님이 만족을 시켜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누구든지 나아가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 안에 쓴 다음에 병고침을 받아야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고침 받고 육신의 피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육신의 피로를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